오늘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39절에서 5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리아의 찬가 마그니피카트로 알려진 유명한 찬가죠. 성경에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찬가입니다. 한나의 노래가 있고 또 미리암의 노래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의 찬가 오늘 어떻게 아름다운 찬양이 되었는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에서 먼저 42절까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러분, 마리아가 내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그때 받았을 여러 가지 충격을 우리는 쉽게 상상하기가 어렵죠. 뭘 제대로 알기를 하겠습니까? 무슨 일이 지금 내게 일어난다는 일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내 태중에 지금 있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그야말로 반신반의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가브리엘 천사는 엘리사벳의 임신을 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그 전에 어떤 기적이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심으로 두려움을 덜어준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엘리사벳을 보라.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쩌면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이미 태중에 아이가 들어설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아이가 들어선 것을 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훨씬 안심이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천사가 떠나고 마리아가 가장 먼저 가장 궁금하게 확인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게 사실인가 하여 돌아볼 일이 뭡니까? 말씀이 사실인가를 확인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득달같이 사실은 엘리사벳에게 간 것이죠.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이곳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동네, 어쩌면 예루살렘의 위성도시에 살았겠죠. 이 사가랴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무슨 엘리사벳이 부유합니까? 어쨌건 제사장의 집안으로서 그 예루살렘의 성전 가까이나 이 살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니까 오늘 거기 가까이 있는 마을인 거예요. 거기도.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지금 사가랴가 아마 집에 없었던 것이겠죠. 엘리사벳이 문안을 받습니다. 그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을 때 놀랍게도 아이가 지금 엘리사벳에 있는 태중의 아이는 6개월 된 태아예요. 그런데 이 태아가 마리아의 복중에 든 새 생명이 들어오고 마리아의 음성을 듣고는 기뻐서 뛰놀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이런 얘기를 뭐 예사로 듣고 지나가겠죠. 그러나 오늘 두 여인의 만남과 두 태중의 생명이 만나는 이 모든 상황이 전부 성령 충만함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얼핏 말씀드렸지만은 누가복음은 키워드가 성령이에요. 사도행전의 키워드도 동일한 성령입니다. 예수님의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1부와 2부와도 같은 책이에요. 메시아가 어떻게 오셨나? 메시아가 보내주신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나? 전체적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그런 주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따라서 오늘 이 생명이 들어서는 것,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구속사로 이끌어 가시는 가장 핵심 단어가 있다면 그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태중에 들어선 아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이 말을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그 말이 뜻하는 바가 얼마나 심오한지를 우리가 잘 놓치기 쉽지만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 그냥 한 두 여인의 임산부가 만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인류 구원의 역사를 써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각각 어머니의 태중에서 만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결국 만남이라는 사건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누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인생이 온전히 변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서 또 회사에 취직을 하고 어떤 사람과 교제하면서 일생 동안 영향을 주고받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인생 전체가 바뀐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함으로써 인생 전체가 통째로 바뀐 사람이에요. 이 태중에 지금 요한이 기뻐서 뛰놀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그때 우리 간증을 듣고 참 재밌었는데 그때 무슨 그 특세를 하는데 이 임산부가 그냥 서원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저도 40일 기도 한번 하게 해주세요. 40일 기도를 제가 평생에 한 번도 못했는데 이왕 아이가 들었었는데 이 아이를 위해서 40일 기도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못 일어나는 체질이에요. 이 임산부가.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때만 5시 새벽 기도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막 4시 반만 되면 태중의 아이가 발을 차서 안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주한 간증을 한 거예요. 평생에 자기가 새벽 예배를 어떻게 40일 완주한다는 건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께 그런 서원의 기도를 올려드렸더니 태중의 아이가 그 시간 잠을 잘 수 없게 만든 그런 간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중의 아이도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태아의 권리를 중하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물론 산모의 권리도 있지만 이미 태중에 들어선 생명은 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한 생명이라면 그걸 쉽게 지운다든지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막 엘리사벳에 있는 태중의 세례 요한이 그냥 뭐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이런 표현을 듣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벳이 또 성령 충만해졌어요. 마리아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늙은 할머니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엘리사벳은. 그리고 마리아는 아주 어리디 앳된 소녀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두 여인의 만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나이 차이가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 중에 복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들은 되게 이게 사사기에 나오는 드보라가 야엘에게 해주는 얘기하고 되게 오버랩되는 얘기예요. 야엘이 여인들 중에 복이 있도다. 그 시스라를 이게 장막에 이 저 말뚝으로 박아서 죽인 여인 아닙니까? 드보라가 그 여인의 대담함, 담대함을 놓고 내가 이스라엘의 여인들 중에 복이 있도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43절에서 45절까지예요. 시작.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한 소리가 내게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와, 이 엘리사벳이 단번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마리아가 지금 어떤 상태로 들어왔다는 것을 태중의 아이가 알려준 것이죠. 누가 지금 이 집에 들어왔는지를. 그랬더니 호칭이 내 주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딸도 아니고 뭐 손녀별 되는 이 아이한테 지금 내 주의 어머니. 지금 엘리사벳이 태중의 아이가 반긴 마리아의 태중의 아이가 내 주라는 건 표현을 지금 쓰고 있어요. 내 주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미 그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천사가 알려준 말이에요. 마리아에게. 그래서 참 이게 놀라운 정말 이 성령 안에서의 교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여인과 두 태중의 아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 자리가 지금 예배 공동체예요. 믿음 공동체예요. 성령 공동체예요.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에요. 우리는 꼭뭐 이런 형태라의 교회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줄로 믿으십시오. 이런 교회의 아름다움은 서로 그냥 성령 안에서 감탄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것입니다. 뭐 모여서 무슨 다투고 하러 모이는 거 아닙니다. 모여서 뭐 일하겠다고 모이는 거 아니에요. 기쁨을 어쩌지 못해서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요. 성령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응답합니다. 46절부터 48절까지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는 찬양으로 응답합니다. 마리아의 찬가, 이 놀라운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노래가 터집니다. 찬양이 터집니다. 웬만큼 기분 좋으면 뭐 여러분 노래 부르지 않아요? 제 아이들도 막 어릴 때 기분 좋으면 막 욕실에 들어가서 계속 휘파람을 불고 노래를 부르고 나오질 않아요. 그렇습니다. 기분만 좋아도 그렇게 휘파람이 나오고 노래가 나오는데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기도가 노래가 되고 기도가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찬양은 여러분 기도가 곡조가 붙은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찬양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마스크 쓰러서 찬양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이 터지는 건내 안에 영적 상태가 기쁨으로 지금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찬양은 기쁨이에요. 찬양은 믿음이에요. 찬양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찬양하십시오. 예, 제가 기침 나올 땐 찬양 따라 못했어요. 도저히 한 절도 따라 부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찬양할 수 있을 때 찬양하십시오. 예. 그냥 여기 뭐 찬양 인도자 그냥 노래 듣자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찬양 인도자도 그냥 소리 질러대면 안 됩니다. 같이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냥 찬양할 때 노래 눈 감고 찬양하면 야단을 쳤어요. 너 지금 네 노래 네가 취했냐? 네가 찬양하는 거는 지금 회중들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려고 앞에 앉아 있는 거지. 그러지 말라고 우리 야단을 맞았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그래서 찬양 인도자 제가 우리 베이직 교회 처음 시작할 때너 회중을 보고 부르지 말고 여기 같이 이렇게 벽을 보고 부르라고 주님 보고 부르라고 그랬더니 제발 노래가 안 돼서 좀 사정을 봐달라고 그래서 다시 돌려 세웠는데 처음에 그렇게 했어요. 왜 사람을 보고 너 찬양을 하냐? 찬양 인도자도 같이 이렇게 하죠. 지금도 기도 인도자는 우리가 저 앞에 앉아서 같이 그 자리에서 서서 기도 인도를 하도록 하는 건 여기 나오면 태도가 달라져요. 자꾸 사람을 의식해요. 뭐 설교자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향하여 서 있으니까 시선을 자꾸 의식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의식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한테 집중하면 사람한테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신앙이란 사람보다 하나님이 먼저요. 나보다 하나님이 먼저인 삶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의 찬양이 지금 터진 거예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아, 영혼이 주를 찬양하는 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고 되어 있죠. 이 찬양하다 기뻐하다는 같은 동사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예. 뭐 크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위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커지고 위대한 이유가 뭡니까? 48절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내가 비천함을 알 때 찬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비천함을 알 때 나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이란 내가 비참할 때 느끼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면 무슨 찬양이 있습니까? 나를 찬양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찬양 잘 안 세우는 게 무슨 탤런트로 서는 게 아닙니다.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위대함을 아는 사람이 찬양하는 거지 재능이 뭐 많다고 탁월한 뭐 연주자라고 우리가 여기 단에 세우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 찬양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무슨 뭐 입상했다고 무슨 뭐 콩쿨 대회에서 입상했다고 여기 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여기 자매 중에 제가 막 이 저기 저 기도 대표 기도 한번 부탁을 하면 덜덜덜 떨어요. 유명한 강사입니다. 그냥 막 그냥 텔레비 나오면 알려진 강사인데 기도 한 줄 하면 덜덜 서서 못해요. 그래서 앉아서 해라 괜찮다.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서서 하면 뭐 어떻고 앉아서 하면 어떠냐.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인식하는 태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입술 그건 기쁨의 입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입술에 그게 뭐 욕하는 입술이 되겠습니까? 한 입술에서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함께 내겠느냐? 우리가 찬양하는 입술이 되면 남을 비난하는 입술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않듯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입술이 된다는 뜻은 더 이상 이렇게 남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런 입술이 안 된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종의 비천함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비천하고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우하게 된단 말이에요. 조금만 뭐 좀 되면 이게 일이 안 될 때는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 하다가 일이 좀 풀리면 그냥 예, 사라져 버려. 아침 예배에서 제자리가 비었어. 아이고 일이 잘 됐나? 또 언제 나타나려나? 일이 또 안 되면 또 나타나. 그러지 마시고 예, 되든 안 되든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일이 잘 풀려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셔서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뭐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하박국의 노래 아닙니까? 예? 그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무슨 찬양을 합니까? 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예? 무화과에 아무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데 어떻게 찬양이 돼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나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그 태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야, 네가 이런데도 나를 찬양하는구나. 그러지 않아요? 아버지가 잡비를 한 푼도 못 주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 기쁨이 어떻게 했어요? 물론 잘 주면 좋죠. 예. 그리고 오늘 마리아의 찬가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49절 50절이에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분은 능하십니다. 그분은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이분은 이름이 거룩하십니다. 이런 찬양이 막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가사를 짓고 왔습니까? 노래 가사를 짓고 왔으면 읽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찬양이 터지면 이런 찬양이 나온단 말이에요. 뭐 오랫도록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엊그제 우리 여기 한번 그 조은하 교수님이라고 고등코넬 교수님이 오셨는데 책을 한 건 있는데 아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 작사를 하셨더만요. 가장 어려울 때 카자흐스탄 선교사로 가셔서 힘들 때 말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 예, 은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노래를 부릅니까? 근데 그게 뭐 고민해서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마치 시상이 떠오르듯 그렇게 써내려간 것이고 마찬가지로 지금 마리아의 찬가는 무슨 뭐 깊은 뭐 문필가가 뭐 썼다 고치고 썼다 고치고 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자, 51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어떠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야, 마리아도 좌파구나. 이렇게 보면 큰일 나요. 예. 사회혁명가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당시 시대상은 이런 노래를 할 수밖에 없는 시대상이었어요. 로마의 압제 아닙니까? 헤롯의 폭정하에 시달리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가난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이제 괴로워했어요. 물론 일부 사두개인이나 무슨 세리나 이렇게 특별히 잘 사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들 정말 어렵고 힘들 때란 말이에요. 나 하나의 구원이 사회 구원으로 확장되는 것, 이게 찬양 가사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렇게 큰 일을 행하실 분이시다. 이런 놀라운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그의 팔로, 우리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의 팔 하면은 출애굽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에 보면은 신명기에 가거나 하면은 이 저 강한 팔과 이 뭐 편팔로,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인도해 내셨다. 그분의 권능과 위엄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영광과 이런 것들이 큰 이게 편팔, 큰 손 이런 걸로 표현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리아 머릿속에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것, 그 어린 아이, 어린 머릿속에 또 성경에 대한 그 말씀들이 쭉 이렇게 다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찬양이 나오죠.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 이건 저는 이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더 깊이 해석하는 사람들은 바벨론 이런 걸 뜻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전부 로마를 바벨론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바벨론이야말로 이 땅의 권세를 대표하는 호칭이에요. 타락한 권력의 상징입니다. 권세 있는 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꼭 권력 있는 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 로마를 은연중에 암시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려치고 비천한 자를 높이고 지금 이스라엘이 비천하게 됐거든요. 아주 그냥 형편없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꼭 마리아가 뭐 그렇게 그걸 꼭 의식하고 이렇게 노래를 지었다기 불렀다기 보담도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자, 궁극적으로는 이 개인의 구원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넘어서 열방의 구원에까지 이른다는 것을 이 마리아 찬가는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한나의 찬가와 말이죠. 굉장히 이게 그 내용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나 우리가 사무엘상 2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 지금 아들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애를 쓰고 기도하고 아들 하나 달라고 애가 타게 목마르게 기도하다가 지금 사무엘이 태어났는데 그 사무엘을 지금 다시 성전에다 갖다 바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기도 아닙니까?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신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게 한나의 찬가인데 여러분 보시죠. 이 내용이 어린 아들 하나 지금 성전에 갖다 바치면서 이런 아들이 되기를 기도하는 거다. 이게 아들 하나 낳아가지고 무슨 뭐 고시 합격해가지고 판검사 되게 해주세요. 무슨 의사 좋은 병원, 의사 되가 병원장이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 어머니가 이런 기도를 해야 아들이 그런 아들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이런 기도라야 여러분 나라가 변하고 세상이 바뀌지 않겠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놓고 말이죠. 무슨 대학 가게 해달라, 어디 가게 해달라. 아니, 그런 기도도 좋아요. 그러나 그런 걸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을 위해서 그런 데 가서 좀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제발 기도를 좀 바꿔주시면은 애들이 달라질 줄로 믿으십시오. 그저 지 하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애를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일껏 그게 그렇게 공부한들 무슨 그 공부가 덕이 됩니까? 본인의 인생에 덕이 됩니까? 이 세상에 덕이 됩니까? 공부해서 남줘라. 남주기 위해서 공부해라. 그런 인간을 만들어야 여러분 세상이 바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지금 마리아에게는 조상들에게 한 약속이 지금 드디어 이루어지는구나. 그 이루어질 아들이 내 태중에 있구나. 이런 감동, 감격이 물밀듯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지금 했던 그 말씀, 약속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무슨 약속이냐면은 17장 7절 8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언약이 지금 다시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지금 태중에서 기르지 않겠어요? 날마다 아마 성경을 암송했을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게 마리아의 찬가의 밑에 토대가 되는 것이죠. 56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지금 태중에 여섯 달 때 제주가 와가지고 석 달쯤 있었으면은 아마 출산 직전에 돌아갔다는 얘기죠. 왜 석 달쯤 있습니까? 정원한 여인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어요. 석 달 동안 매일 성령 집회를 한 거예요. 엘리사벳은 그야말로 기쁨으로 마리아를 돌보고 여기 편안하게 있어라. 예. 벌써 몸에 변화가 일어나면 부모한테 너 무슨 일이 있었냐고 야단을 맞든지 무슨 일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곳에 피신시키듯 이곳에 와서 위로받고 안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엘리사벳과 함께 날마다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허락한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게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단 두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신 바로 그곳이 교회인 줄로 믿으십시오. 작은 소그룹 꼭 모이십시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 많이 안 모이면 어떻습니까? 단 두세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세상 얘기 그만하고 세상 정보 교류 그만하고 하나님 얘기만 해도 하루 종일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되시는 여러분의 기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의 찬가를 듣습니다. 어떻게 이 어린 여인이 이런 찬가, 이런 노래, 이런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저 신세 한탄과도 같은 노래나 부르다가 일생 보내지 않게 하시고 그저 자기 자신을 노래하는 데 집중하는 이 세상의 노래 가사말 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위대함을 찬양하고 크신 이를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여호와가 목자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어떻게 부족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올해 기도가 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태도가 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힘써 알고자 하는 열정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의 태중에서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인간의 고통 가운데로 들어오셨고 인간의 비천한 삶 가운데로 들어오셨고 인간의 지극히 작은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작은 출발 가운데 위대한 씨앗이 잉태되었듯 하나님 우리가 하는 작은 행동 하나가 하나님 안에서 그 일들이 위대한 열매의 씨앗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뿌리는 작은 믿음의 씨앗들이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인생이 바뀌는 것은 물론이요, 내 가정이 바뀌는 것은 물론이요, 내 교회가 바뀌는 것은 물론이요, 이 세상이 바뀌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세상을 바꿉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세상에 저항합니까?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그저 제가 먼저 바뀌게 해주십시오. 제가 먼저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작은 믿음의 씨앗의 기도가 이 땅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오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해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 합당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이 바뀌는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BC와 AD를 확연히 갈라놓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BC에 머물러 있는 우리를 안노 도미니 주님과 함께 새로운 시대로 열어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이 오늘 마리아의 찬가를 드리며 우리의 기도가 찬양이 되기를 원하는 이전에 고개 숙인 모든 기도의 사람들, 찬양의 사람들, 진정한 성령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